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What is the true reality of Christians?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짜 참 현실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전에는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없는 외인들이었고 이방인들로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어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그뿐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토록 분리되어야 했던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현실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선포해 주시는 우리의 참 현실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현실입니다. God himself proclaims. We are heavenly citizens, God's family, and His holy temple in Christ. This reality is never changing reality. Eternal reality.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참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자라가는 것이 이것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현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현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 죄인이었을 때에 소망 없고 비참했던 옛사람의 현실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현실을 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알려주세요. 2장 12절 verse 12에 가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전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언약 밖에 있다는 것, 언약 공동체 밖에서 살아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12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밖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고 분리되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구약적으로 하면은요, 언약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밖에 살아가던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쉽게 말하면 뭐죠?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구약에서는 어디가 교회였죠?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 다 불러 이 땅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구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주받은 외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외인으로 살아가는 것, foreigners, aliens, outside of the community, covenant community, outside of the church. 그 reality가 뭔지를 구약의 예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우리가 가면은요, 레위기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거룩한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알려주시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큰 죄악들을 행한 자들, 그리고 문둥병같이 구약적으로 그 부정한 병에 걸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죠? 끊쳐지거나 잠시 분리되어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언약 공동체 밖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9절에 무릇 이 가증한 일들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러한 죄악을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 중에서 끊쳐져야 함을 알려주세요. 즉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하시고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구약적으로 보면 그 문둥병 같은 병도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요, 언약 공동체 밖에 거할 것을 명하십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가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구약에서 문둥병, 지금은 뭐 문둥병이 지금은 그런 현실이 아니지만 언약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 저주의 현실을 받은 증거를 보여줄 때 구약에는 문둥병 같은 병으로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런 한 예를 보면은요, 민수기에 가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때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 거해야 했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 언약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현실을 잠시 맛보아야 됐고요. 그때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르짖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거해야 됐습니다. 문둥병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문둥병이 나온 후에 제사장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적인 현실이었죠. 이스라엘 진 밖은 어디였나요? 그 공동체 밖은 광야였고 이 세상이었어요. 물론 이 현실이 잠시 받는 징계일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끊쳐지는 현실로도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득 차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고 분리되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안과 밖의 현실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안에 거하든지 밖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들과 언약 공동체 밖에 거하는 자들로 나누십니다. 구약적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스라엘이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그 밖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밖은 다 사단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벌일 때는 항상 그 전쟁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멸 전쟁을 명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쳐져서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무른다는 것은 따라서 사단에게 속하여 멸망당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에서 끊쳐지고 분리되어 하나님이 없는 저주와 심판의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외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늘 행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문둥병자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자였어요. 죄로 인해 몸이 썩어가고 영원히 죽어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자들.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 아래 있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서 끊쳐져야 됐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죠. 지옥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르짖으며 영원한 고통 중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12절이 알려주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우리 현실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 심판에 거해야 했던 이 비참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해 주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언약에 대해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We are no longer aliens and foreigners. 더 이상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영원토록 지옥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르짖으며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Holy ones. 천국에 속한 자들이죠. 천국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Family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다시는 끊쳐지거나 분리될 수 없도록 예수님과 한몸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처럼 가증한 죄를 범하며 영적인 문둥병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다고요? 지옥 심판의 현실에서 천국 영광과 축복의 현실로 변화되어 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요만큼 변화되고 요만큼 못돼서 요만큼 잘 되길 원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러 있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가를 분명히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실 때에 잘 보시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현실로 알려주시죠. We become a member of the covenant community.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우리 구원의 현실을 잘 보시면 저희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현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The reality of our salvation, the heavenly reality, is communal meaning. It's not individual.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현실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속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이 땅의 교회에 속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선 이스라엘, 이제는 교회. 따라서 이 땅에서도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천국 시민이 된 것,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 함께 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자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이 유형교회 안에 들어와 사는 자들, 그 밖에 살아가는 자들로 증거하게 하신 거죠. 형제 여러분,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죠. 아직 천국교회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모인, 나 같은 자가 모인 곳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약적으로 하면 언약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물론 언약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천국의 복된 현실에서 끊쳐지는 일도 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때문에. 그러나 그 복된 현실을 이 땅의 교회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맞죠?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그것도 맞지만 공동체적인 의미로 보면 또 뭘까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Our relationship with other Christians.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지키며 회개와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늘 돌아보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그 앞구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13절하고 18절에 Ephesians chapter 2 verse 13 and 18.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사도 바울과 그 교회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 공예배가 귀한 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현실을 증거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이었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신 현실이었고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우리 구원의 현실임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현실이에요. 천국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쓰일 수 있는 동사를 보면은요. 원어적으로 이 동사를 보면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현재형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즉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선포하시는 현실들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럴 미래의 현실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 지금도 천국은 우리가 속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형제 자매들로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재 진행형이냐? 이것이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남아있는 한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날까지는 더 완성돼 가야 되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부르셔야 하거든요.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도 그 영광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고 잠시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감추어져 있다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곧 눈에 보이는 영광의 현실로 드러날 거예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며 이 하나된 현실을 지키며 자라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구원 역사적으로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뭘 알려주시냐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고 사단의 백성들로 살았던 이방인들까지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자녀, 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고 교회로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는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피부 색깔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증거해야 될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오빌로 교회도 여러 다른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성도들이 들어와 이렇게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교인이 되어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복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너무 영광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어권 한국어권만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이 한국어권 안에도 세상적으로는 사실 다 다르지 않나요? 그죠? 아니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부부도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달라요 지금.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이민 온 시기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걸로만 가게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한 믿음으로 한 백성된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달라도요, 예수님의 피가 깰 수 없는 장벽은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복된 현실을 가르쳤던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세요. 열국이란 이스라엘만 아니라는 거지.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참여시켜서 언약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어요.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으로 이렇게 예수님까지 오는 거죠. 예수님이 성취하실 은혜 언약 속에 열국에 속한 백성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포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아브라함의 피로 연결되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구약에서 미리 가르치던 현실이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를 한번 잘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그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성막을 지을 때의 내용이에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치는 모든 물품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품들이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품들이죠. 그런데 그 물품들이 다 원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걸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왔어요. 아니 노예 백성이 무슨 물품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준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바친 물품의 대부분들이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들 것이었어요. 애굽인들의 것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물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뿐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이 영토 확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Who built the temple? 예,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물품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방 민족들에게서 받아요. 한 예를 보면 열왕기상 5장으로 가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던 백향목이라는 물품이 있어요. 그것이 성전 기둥도 세우고 너무나 중요한 물품이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썼고요. 그 밖에 이방 민족의 왕들과 그들이 보낸 이방 기술자들까지 함께 성전 짓도록 협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5장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이방 민족이에요. 그발 사람들, 그발이라는 민족.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춥니다. 두로왕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건축자와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후에 회복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때에도 또 똑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에스라 2장으로 가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될 때에 고레스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성전 물품들을 내줘요. 그뿐 아니라 고레스 왕의 명을 따라 이방 민족들이 함께 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짓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참여시키세요. 구약적으로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히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이 부정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짓는 일에 참여시키시고 예표적인 현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내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 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를 미리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때가 왔습니다. 그분이 기초석이 되어 그분 안에서 모든 족속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세계 곳곳에 사는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거룩한 산돌이 되어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또 세워져 한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고요. 그 현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새 교인을 받으며 한 몸을 이루어 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한 천국 시민, 한 천국 가족, 한 하나님의 성전. 이 공동체의 현실이 우리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은 결국 하나됨이라는 거죠. 유니티 of the community.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장 간절한 기도. 지금도 천국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열망이 있으시고 가장 예수님에게 귀한 기도 제목 뭐였나요?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시며 십자가로 가셨고 천국을 이루셨고 하나됨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그 하나됨을 끝까지 증거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같이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죠?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지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끝까지 지켜달라. 이 기도로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공동체적인 현실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 된 현실까지 더욱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더욱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루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에 속하여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서 거룩히 살아갈 것을 기도하며 이 하나됨을 지켜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심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노라고 하고 이 공동체의 현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천국 시민이 되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어도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밖에서 살아가려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죄성들을 버리고 물리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 끝까지의 기도를 하시고 지금도 그걸 위해 기도하실까요? 여기에 우리의 시험과 싸움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죄악과 사단의 유혹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져가고 그 하나됨 안에서 함께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기며 가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뭐 여러가지 싸움이 있겠죠. 우리 인생에 이런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싸움, 고난과 시련이 쌓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는 싸움.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의 끝에는 하나됨이 깨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우리 사도행전에 그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갔는데 그 교회에 끊임없이 찾아왔던 시험이 뭐였죠? 하나됨을 깨는 거였어요. 그때 사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의 삶을 바쳐 서로 돌아보는 삶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사실 생각만 해보면은요 하나됨을 깨려는 것 수도 없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이 목사 하나만 봐도 그 목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만 발견하라고 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가 안 깨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루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 되려는 이유보다요, 하나됨을 깨려는 이유가 더 많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 피를 바치시기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지금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열망을 품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hrist was praying. Even now he is praying for our unity. Sanctifying us in the truth. Delivering us from evil and temptation. He's praying for that. Praying for our unity. That we should pray. But the unity, we should strive to keep the unity.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 내 소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 마음과 내 견해 다 있죠? 그걸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그 부족하고 다른 부분을 메꿔주는 것.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이기심들. 아, 나는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 돼. 하나 되기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 상처들, 세상 정욕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자존심까지 계속해서 버리는 싸움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전적 타락 배울 텐데 우리 본성은 좋은 게 안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치지 않으면 나오는 것들은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요. 십자가를 통과해요. 모든 것이 나오는 싸움.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된 것에서 건강하게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물론 오직 은혜로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시작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아까 동사 얘기했죠. 동사가 현재형, 현재 진행형. 태를 보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공예배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죠. 이 교회를 주시고 공예배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됨의 현실을 이 예배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 증거하고 지켜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이 예배에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참여해서 예수님과 나 혼자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한 천국 시민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함께 한 찬송 드렸고요. 함께 한 기도했고요. 함께 한 믿음을 고백했고요. 함께 한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함께 한 주님과 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나누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현실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도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한 형제 자매로 교제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배만으로 얼마나 복되고 귀한 현실이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이 하나된 현실을 돌아보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더욱 이 하나됨을 지키고 증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됨. 그거 지키고 그거 이루시고 거기서 자라가는 거. 그걸 위해 죽게까지 섬기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을 이 하나님 하나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섬기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고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모임에 참여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성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거나 깰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갈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 힘써 증거하시며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 대오빌로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그 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고 맛보고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며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하나 되어 있음을 깊이 깊이 깨닫고 아는 것에서 저희들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이 하나됨을 지키고 증거하며 이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힘 넘버 221 주 믿는 성도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